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과 자신의 뜻을 언제나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서의 변화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교만과 목이 뻣뻣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안고 나온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또 사랑을 나누는 것과 마지막 밤 예배로서 오늘 하루를 이 거룩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서 취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거두실 만한 복되고 영광된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행위 가운데 말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의지하는 마음을 순수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첫 시간 성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30조 보겠습니다. 74페이지 교회의 치례에 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통치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할 목사가 있어야 하며 또한 목사와 함께 교회 치리회를 구성할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참된 종교를 보존하되 참된 교훈이 전파되고 악한 자들이 영적인 방식으로 징계를 받고 억제되며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과 위로를 얻도록 보살피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한 규칙에 따라서 충성된 자들이 선출되면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이 적합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교회 치례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벨직 신앙고백서가 27조부터가 이제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따라 먼저 좀 돌이켜본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고자 한다면 먼저 교회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예정에 따라서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바로 그 무리, 그 수, 그 하나님 안에 작정하신 수,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짧게 정의하기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구원의 서정에 의하여 모아지는 신구약의 모든 택자들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연하게 혹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구성된,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어떤 이유가 이렇게 첨가되어지는, 변형되어지는 그런 발생적인 조직이 아니고 교회의 근원은 영원한 하나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과 그리고 모든 정체성과 심지어는 그 정확한 수까지도, 누가 교회에 들어있는 그 수까지도 하나님 안에 다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 있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출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오늘 30조에서 이 참교회가 라고 고백할 때 교회에다가 참을 붙이는 이유는 이런 교회의 특별한 정체성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이러한 그런 정체성으로 인해서 교회는 특별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우리 보통 교회의 속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교회의 시작과 완성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통일적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은 문화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가변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근거가, 그 기초가 변함없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어떠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라든가 외적인 어떤 그런 제한 때문에 변형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혹은 뭐 그 중동 지역 그때 존재 있었던 그 교회와 지금 이 극동 지역에 있는 우리 현산 교회와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 통일성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교회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통일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그런 인간적인 또 외적인 그런 조건들, 뭐 연령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뭐 민족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뭐 이런 그 어떠한 외적인 그런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룰 때에 이 보편성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흔히 목적교회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조건을 따라서 교회의 유형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우리 흔히 자연발생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상황적으로든 가령 어느 지역은 부자들이 많이 사니까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어느 교회는 그 목회자의 방향성이 청년들을 향하니까 청년교회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것은 교회 원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그 통일됨을 모든 그런 보편성 속에 두셨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으로도 교회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보편성을 갖고요. 그리고 교회의 설립 목적 또한 하나님께 있고 그것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설립 목적이 무엇이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본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교회는 항상 거룩합니다. 거룩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향하고 성령의 열매를 지향하는, 그래서 거룩을 지향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참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보편적이며 거룩한 이 참교회는 전 역사에 걸쳐서 존재하면서 아담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상과 구별되죠. 구별되면서 이러한 속성을 예외 없이 이러한 속성을 드러냅니다. 참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조명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담의 본성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이렇게 세상과 싸워갑니다. 세상은 아담의 본성을 고집하죠. 그런데 교회는 아담의 본성을 그리스도화해서 버리고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 그것을 극대화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늘 충돌하죠.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성격은 싸우는 교회죠. 그리고 이 싸우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성격을 고려할 때 반드시 승리할 교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 확실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승리한 교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 지상교회가 그것을 싸워가는 와중에 있었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방식인데, 믿음의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싸워가며 이미 승리한 것을 믿음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라고 불리죠. 특히나 이런 참 교회의 존재성이 더욱 부각되는 지점이 바로 이제 거짓 교회와 세상과도 구별되지만 더 면밀하게 구별되는 것은 거짓 교회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교회와 비교하여서 참 교회가 자신의 독특성,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분명함을 드러냈을 때 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 교회됨을 드러내게 되는데, 보통 지상 교회와 관하여서 이런 거짓 교회에 비교했을 때 참 교회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방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을 텐데, 또 바른 성례의 시행 혹은 순수한 복음의 전파, 말씀의 전파, 그리고 권징의 시행, 이러한 것으로서 참교회, 지상교회 성격을 갖는 그런 참교회의 모습을 드러낸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지상교회는 그렇게 교회 표지를 가지고 있고, 3대 표지라고 하죠. 교회 표지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거짓교회와 구별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그 지상교회 안에서도 참교회의 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늘 어떤 시간의 단면만을 보기 때문에 시간 전체를 보신 하나님의 시야와 같은 시야를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매 순간마다 참교회 수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그 완전한 수가 있고, 이런 면에서 교회는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불리고, 이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이건 사람의 측면에서 그러한 설명을 우리가 붙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이 앞에 27조부터 쭉 나온 교회에 관한 설명들이에요. 물론 벨직 신앙고백서가 이런 교회론에 관해서 강조가 있는데,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 내용이 풍성하진 않아요.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 개혁의 초기의 문서이고, 그리고 굉장히 실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도전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이 강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의 풍성함이라고 할까, 성경 전체를 드러내서 그 조항의 내용을 성경의 모든 것들을 끌어내어서 정리하는 이런 내용의 풍성함에 기초해서 볼 때는 다른 후대,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후대의 신앙고백서 비교했을 때는 그 풍성함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고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전체가 지금 이 벨지 신앙고백서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뼈대만 발견돼요. 그래서 지금 뭐 녹음을 하는데 다시 녹음을 들으시면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 조항에 나오나 살펴보면 이 조항이 어디 있지? 라고 의문이 질 수 있는데, 뼈대만 나타나고요. 제가 좀 살을 다른 후대 문서들 혹은 성경을 따라서 좀 살을 붙여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따져보면 가장 기본적인 뼈대들은 다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 좀 앞에 설명드린 이 참 교회가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또 승리할 바로 그 교회, 이 참 교회가 오늘 이제 처음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통치되어야 함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목이 이제 교회 치리에 관하여, 교회 정치라고 혹시 이제 흔히 불립니다. 교회 정치.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오늘 고백 가운데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제도로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제가 마셔도 되겠죠? 그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 그다음에 천문대 백부장들을 세우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해산에 올라갈 때 최종적으로 모세만 올라가지만 그 중간에 백성들 대표해서 이제 그들이 올라가죠. 그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70인 장로를 세우는 그 내용이 반복되면서 좀 입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불평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습니다.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로 말미암아 괴롭습니다.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런 모세의 간구에 따라서 이제 70인 장로를 세우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자.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연약함, 그것을 잘 지도하고 잘 지적하고 그것을 이제 권징을 공부하시죠. 그런 것을 잘 권징을 하여서 그것을 잘 치리하여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가는 그 일에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 안에 질서를 주셨죠. 초대 처음 광야교회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교회의 유형적인 형태는 주님께서 오시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으로 세워졌다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보면 조직을 하나님께 두셨어요. 제도를 주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한 조직을 통한 그런 교회의 치리, 교회의 통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혹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고 수가 있는 한 물론 이제 정말 이제 수적으로 연약한 교회 10명 미만의 교회 보통 이제 미조직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교회의 경우에는 부족한 수로 말미암아 그 유용적인 조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당한 수가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성경이 요구하는 조직 성경이 요구하는 제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흔히 어떤 그 흔히가 아니고 종종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면 문제가 많아. 그래서 직분자를 안 세우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직분자를 세워봤자 목사의 권위에 도전만 하고 늘 분란만 있고 회의하면 다투기만 하니까 세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어떤 현실적인 이유, 경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직분자를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두셨는가?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따져가면 순종이지 우리가 어떤 뜻을 완전히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남자가 머리입니까? 왜 남자가 머리죠? 그 이유를 따져가면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세우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적인 이유로 따져가면 그것이 불만이 되어지게 되고 다툼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제도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다만 어떤 우리의 이해와 또는 우리의 어떤 더 나은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좀 보죠.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물으시죠. 그랬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이렇게 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이제 물으셨을 때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답이 있죠.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18절까지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요 본문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아주 놀라운 답이 있죠. 그렇죠? 훌륭한 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답에 대해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복이 있다 하며 그것을 너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해서 이 답의 근원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있지 않고 베드로가 똑똑해서 혹은 누구한테 잘 배워서 혹은 뭐 베드로 집안이 뭐 믿는 집안이 이런 이유를 말씀하지 않고 네가 이거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판단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답했는데 근데 그 답을 베드로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계시죠. 그러면서 18절에 예,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진술인데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이제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워드프레이도 나오고 베드로가 반석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베드로 너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 때문에 사실은 교회 정치가 다 갈리는 거거든요. 카톨릭은 이것을 매우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베드로 자신에게 있다 하면서 그 베드로의 어떤 그 혈통 혹은 베드로의 어떤 그런 계승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웃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뭐 수천 년 지나면서 베드로의 계승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이미 다 그것은 사라지고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고집을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의 고백이 주님의 진술이 있잖아요. 뭐냐면 17절이죠. 죄송합니다. 17절에 주님의 진술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무게 중심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 어떤 개인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카톨릭적인 어떤 사고는 옳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오늘 회중교회의 사고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과 같은 고백하는 것에 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신자들의 어떤 평등함을 매우 강조하죠. 이 고백만 있으면 어떤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제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만 있으면 모두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들 사실은 회중교회들이에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장로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실천적으로 회중교회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회중교회라는 것은 이 본문 해석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각 신자에게 그 교회 어떤 다스림 통치 이런 것들을 각 신자에게 그냥 다 이렇게 분배해버리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분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직분, 제도에 대한 강조가 없고 그냥 각 신자가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나 어떤 직분으로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회중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한 이제 정당한 해석은 뭐 재해석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쭉 지속된 전통 그 정당한 해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7절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답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 결국 교회의 근원이잖아요. 교회 기초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하여금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거기에 교회 정치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교회의 치례에 관한, 교회의 정치에 관한 모든 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말씀사역자에서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로는 사도의 입을 통해서 실행되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가 했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발전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는 성령께서 매우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존재들이고 모든 교회의 그런 마땅한 바 교회가 가져야 될 모든 내용들을 진리의 내용들을 다 말한 자들이에요. 사도행전과 모든 성경의 기록 시대에 국한되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가 행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더라 하면 우리가 좀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사도가 이렇게 행했더라 하면 이거는 그냥 그때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가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주일에 모이죠? 우리가 왜 주일에 모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근데 그것이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죠. 그건 사도들이 그냥 그 자리에 모인 거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위는 신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라든가 또 사도바울의 모든 가르침 속에 나오는 이런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장로회의 형식적인 출발점이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할례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말씀작자들은 사도바울 바나바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있죠? 사도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 교회 하면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지역의 노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 한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노회에게 준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 안디옥 노회와 예루살렘 노회가 이제 할례 문제 때문에 총회를 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필요에 따라서 모인 것이 아니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그런 조직과 질서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 돌아오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 너에게 교회를 두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교회를 두겠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그 질서에만 교회의 정치의 모든 걸 두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제 그 라틴어로 이제 좀 하나를 이제 우니우스라고 해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니타스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하나이지만 회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이제 너라고 하는 베드로 너에게라고 했을 때 이 너를 이제 칼빈도 마찬가지고 개혁의 모든 이제 전통을 보면 우니우스 한 사람을 보지 않고 베드로를 대표로 한 12명의 제자 그 회 우니타스죠. 그 회에게 교회의 질서의 모든 걸 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진술이 있어요. 교회의 모든 열쇠권, 이제 열쇠권이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이 모든 열쇠권.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가 하늘에 하나님께 완성된 교회와 연관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이 놀라운 고난이 누구에게 있냐면 회에 있는 거예요. 회. 이게 장로교회 정치 원리 가장 대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고난은 교회의 모든 고난은 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회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노회를 조직하고 총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를 이해할 때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람 민자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람들의 뜻을 모이기 위해서 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열쇠권을 주지 않고 반드시 회에다가 열쇠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회로서 그 회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선출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회에 두셨기 때문에 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회의 구성원들, 교회는 당회가 있으면 장로님들 계시죠. 그 다음에 재직회가 있으면 집사님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모든 회의 조직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내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할 만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장로교 정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오늘 교회 7의 원리로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베드시나우에서의 작성자만 하더라도 장로회라고 하는 구체적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표현들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런 데 나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여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장로회란 말은 나타나지 않지만 목사와 치리회와 정치회죠. 치리회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결국 장로회를 지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를 보존하고 참된 교훈이 전파되고 악한 자들이 징계받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권징이거든요. 악한 자들이 징계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으로 돕는 이 모든 결정,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다움을 결정하는 것,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무엇에 모든 교회의 역량을 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결정이 바로 회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질서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조직되어지면 반드시 말씀 사역자와 장로와 세운 직분자를 집사와 세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 성경을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없고 이 회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안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교회가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성, 교회가 부패하고 혹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이런 이유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교회 정치 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각자 성도가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치리하는 조직이 없고 회가 없고 성도와 말씀사역자가 전혀 그런 인식이 없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정리를 여러분 따라서 교회에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제도로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한 곳에 항상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엄중한 어떤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직분자가 되실 수도 있고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라도 우리가 늘 이런 교회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의 역량, 하나님께 주신 그런 달란트,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의 그냥 역량을 다져가시는 것이죠. 좀 부언을 하면 그 교회 직분자는 세상의 능력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규모가 있는 교회에 이런 경제적인 것들은 누가 담당하죠? 보통 은행 다니시는 분들 혹은 아니면 무슨 뭐 세무사이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그냥 뽑아요. 그런데 그거는 교회 직분자 세우는 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요 어떤 실용적인 혹은 어떤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뽑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지금 생각나는데 그 주일학교 부장이 되려면 누가 돼야 되느냐, 암묵적으로 한번 선생님들 회식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도 한번쯤 이렇게 좀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 이게 암묵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제 직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들을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쭉 여러분 찾아보시면 근거가 된 구절을 찾아보시면 다 어떤 거냐면 성령을 따라 온전한 자예요. 말씀을 따라 온전한 자, 그게 가장 기초적인 자질이죠. 그래서 그런 자질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실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서로 협력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직분자들은 여러분 이제 병렬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사역자, 얼마나 우리가 좀 뭐랄까요 이제 권위적인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아래 장로님, 장로님 아래 집사님이에요. 그게 심지어 제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집사 몇 년 후에 장로 이렇게 되거든요. 법안으로 들어와 있는 교회가 많아요. 이거는 절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장로와 집사와 목사를 병렬직으로 둬요. 은사의 차이가 있어요.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그걸 잘 적용하는 자, 그렇죠? 잘 본을 보이는 자죠. 그리고 집사는요, 그 말씀을 잘 수정 들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성도를 돌아보고 그 필요를 아는 자, 집사란 말이죠. 장로는 그 말씀을 따라 다스리며 돌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차이를 따라서 세우시는 것이지, 집사 몇 년 한 다음에 목사, 집사 몇 년 한 다음에 장로, 장로님 중에서 한번 목사 한번 해볼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쭉 집사를 하시는 분들, 쭉 장로를 하시는 분들, 이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이 직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상하 계급이 아니라는 것. 이 계급의식은 카톨릭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너에게 권위가 있다. 그럼 다른 사람은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쇠권이 없는 사람들이 열쇠권이 있는 자에게 종속하는 것. 이게 계급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계급. 이것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질서 있는 다스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우신 질서가 바로 직분자들이라는 것. 저 기억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존중하고 그런 면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직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분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질은 뭐냐면 낮아지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렇죠? 누가 직분자가 되는가? 그리스도처럼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자기 모든 역량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운 자, 낮아짐이 즐겁고 섬김이 즐겁고 희생이 즐겁고 헌신이 즐거운 자, 그 즐거움의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라고 확신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여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 그러한 자가 직분자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본을 받고 교회가 질서 있게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이런 점들을 좀 잘 늘 염두에 두시고 이 벨 신앙고백서만이 아니라 요즘 뭐 책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뭐 웨스트민 신앙고백서의 어떤 주의하는 글들이라든가 또 이제 교회 정치를 따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들도 있거든요. 뭐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소개시켜줄 수 있는데 그런 분을 찾으셔서 교회가 어떤 질서를 가져야 되고 어떤 그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구약적인 근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 근거가 있어요. 구약도 모형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과 이런 이제 제도에 대한 어떤 모형적인 형태가 구약 교회에 다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연관성. 이거 쭉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에 알려주기 위해서 고라가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게 벌하시고 이상한 일을 하셨죠. 아론에게 어떻겠습니까? 지팡이에 쌍나게 하셨잖아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구약에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서 이런 질서와 제도는 구약에도 매우 큰 강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구약 성경이 매우 더 흥미로워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라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교회 정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질서 있게 세우실 것인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더 큰 유익이 있으시라 믿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회로 모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이렇게 밝히 성경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 교회의 거룩과 통일됨과 교회의 보편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또 제도와 또 직분들이 이미 성경 가운데 풍성하게 제시되어 있고 마땅히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운영되어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이 부족하였고 이해가 부족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장로교로서의 아름다운 질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상교회가 있다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회로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함을 보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권세와 또 성경이 말하지 않은 그런 서리지사와 같은 제도를 우리 교회 가운데 없으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참다운 장로, 참다운 집사, 참다운 말씀사역자의 그 놀라운 그런 직분의 모습들과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경험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그런 어떤 능력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뼈대를 맛본 이런 교회 정체의 내용을 살을 붙여서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치리를 받을 때 그 치리로 말미암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또 치리하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그들이 다스릴 때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놀라운 그런 섬김의 경험을 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